예, 저희가 보통 이제 가정 성경 공부 모임 때 이제 성경 공부로 이제 성경을 많이 보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됐기 때문에 종교 개혁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0월이 되면 세상에서 1년 중 가장 즐거워하는 달을 만나게 돼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파리 문화가 있는 달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10월 30일에 있는 31일에 있는 할로윈 데이라는 거죠. 요새는 사실 할로윈 데이가 10월 31일 하루로 끝나지 않아요. 10월 한 달 내내 파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과 교회는 10월이 되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너무나 복된 축복이 임한 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던 날을 이 10월 중에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날이죠? 바로 마틴 루터가 그 어둡고 타락한 중세 교회 때에 1517년 10월 31일에 당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내걸고 진리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시작한 날이죠. 그리고 이후로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된 날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는 물론 교황의 그 면죄부를 반대하는 내용, 그리고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앞설 수 없다는 내용,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의 가르침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교회가 이 10월 31일을 Reformation Day로 지키고 왔었어요. 단순히 우리가 10월 31일이 되면 이 할로윈 데이를 대체하기 위해 아이들이 할로윈 데이에 빠지지 말라고 교회에서 어떤 파리 문화를 교회식으로 만들어줘서 교회에서 사탕 주고 교회에서 놀게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날을 Reformation Day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좀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OPC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개신교들이 Reformation 서비스를 해요. 지금 이 주일에도 하고 10월 31일에도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특별히 OPC에도 우리 교회 전통이 Reformation 서비스라는 교회들이 많고요. 사실 저희 교회도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또 딴지 장로님 댁에서 우리 영어권 모였을 때 이 Reformation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또 같이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교계의 역사를 좀 함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 속에서 우리 같은 이 개혁신앙 장로교회가 나오게 됐는가. 이것을 이제 오늘만 아니고 내일 성경 공부에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연결되는 우리가 설교도 함께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종교개혁이 있게 된 당시 중세교회의 모습부터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물론 어떤 사람이 잘나서 어떤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종교개혁을 이루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필요했던 당시의 중세교회가 어떠했는가를 좀 보면 초대교회에서 이제 중세교회로 가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데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교회 정치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서 매우 혼잡하고 타락해가는 시대였다고 이 중세교회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이 있기 전에 중세교회를 암흑시대라고 봐요. 이제 정치적으로 복음 진리를 떠난 암흑시대로 보는데 우리가 암흑시대를 교회 역사에서 많이 보죠. 구약에서는 암흑시대가 주로 언제였나요? 사사시대 같은 시대. 그래서 굉장히 암흑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완전히 자기 소견대로 갔던 타락했던 시대였잖아요. 그런 시대와 같았던 거. 이스라엘이 망하기 이전에 그 시대. 마찬가지로 이 중세 교회 시대도 교회는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암흑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어두웠던 타락을 여러 면에서 볼 수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 주제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거룩이라는 개념, 그리고 의로움의 개념, holiness. 그 당시에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는 개념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타락한 어떤 교회의 모습, 가르침의 모습, 복음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해서 예배가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중세교회의 거룩함의 개념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다고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니었어요.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와 그 밖에 교회의 전통을 행하는 것. 그것에 의해 사람이 거룩하여질 수 있다. 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변한 게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피는 얘기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의 행위와 교회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교회 정치에 있어서도 로마 교회의 교황이 점점 더 큰 세상의 부와 권력을 쌓아갔고요. 교회 타락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타락이라는 것도 잘 보면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어떤 한 사람의 그 자신의 개혁이 전체 교회의 개혁이 됐던 것처럼 타락도 그래요. 처음부터 교회가 전체가 다 타락하진 않았다는 거죠. 한 사람의 가르침에서의 타락,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의 모임, 이런 것에서부터 타락이 확장되어 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와 성직자들도 세상의 부요함을 추구하고 부요해지기 위해서는 성직자가 되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갔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세상을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가게 되고요. 세상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타락한 교회로 갔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세교회에 널리 퍼졌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수도원주의예요. 수도원. 여러분 수도원 아시죠? 수도원들이 사실은 초대교회 그 후반부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교회 타락에 대항해서 신앙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사실 수도원을 세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수도원주의가 하나의 무브먼트처럼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행위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수도원주의가 더 인기를 얻었다는 거죠. 금욕주의, 고행주의. 와 함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거룩의 개념을 세우는데 일조했던 것이 이 타락한 수도원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중세교회 때 거룩한, 더 거룩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더 거룩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더 복음으로 가야죠. 그리고 더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걸로 가야죠. 그런데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더 거룩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려면 수도원으로 가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에서 수행하는 그 고행이 나를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게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이런 그 원리는 우리 죄인들 안에 있어요. 내가 어떤 고행을 더하고 내가 어떤 일을 막 더하고 막 이래야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는 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 내가 뭐 구원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그 죄인들의 이 잘못된 거룩의 개념인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팽배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중세 때의 그 수도원 중에 유명한 수도원이 있어요. 도미니코 수도원, 프란시스코 수도원 이런 것들이 선교나 피난처나 병원, 구제사업, 농업과 학문의 중심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 당시 교회의 가르침에 맞물려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줬다는 거죠. 연옥의 교리가 있었죠. 그 로마 가톨릭은. 연옥은 뭐예요? 자기네들의 행위가 더해져서 연옥에서 좀 더 점수를 따서 천국 가는 개념이었잖아요. 그 연옥의 교리와 맞물려서 수도원에 들어가야 연옥에서의 기간이 짧아진다고 믿었다는 거죠. 더 거룩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사상이 팽배했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 중심이죠. 지금도 기독교를 하나의 수행을 쌓고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건 완전히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를 이해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뭐 불교든 뭐 기독교든 뭐 어떤 종교든 다 원리는 같은 거 아니냐.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수행을 쌓으면 그렇죠? 좀 더 거룩해지고 죄도 씻고 좀 더 하늘나라도 빨리 속히 들어가고 이런 원리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맞지만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보면 우리는 고쳐줘야 돼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성도로서의 삶은 예수님과 복음이 주장하지 우리의 행위가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로마 카톨릭은 교회에서 섬기는 사제들보다 수도원에 들어간 사제들을 더 신앙적인 사제로 불러요. 그래서 더 존경하는 모습이 아직도 있어요. 그뿐 아니라 성례에 있어서, 성찬에 있어서도 로마 카톨릭은 뭘 믿죠? 성찬에 있어서 생각나세요? 우리 멤버십 공부할 때 화채설을 믿어요. 화채설. 화채설이 뭐였죠?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표하고 인치는 떡과 포도주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이루신 천국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지 실제로 그게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은 아직도 화채설을 믿어요. 그래서 성례가 미신적으로 여겨져요. 우상 숭배와 같이.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 뭔가 나를 더 거룩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 떡 자체에 예수님의 살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포도주를 먹으면 내가 더 거룩하게 지는 것 같이 우상 숭배에 같이 여겨지고요. 믿음이 없더라도 이 성례 같은 교회 예식에 참여하는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믿는 거죠. 지금도 변한 건 없어요. 세례와 성찬의 요소 자체가 미신적인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고요. 성례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요.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사람이 죽기 전에 안 믿는 사람이에요. 죽기 전에 사제가 가서 세례를 주면 이 사람은 천국 갈 소망이 있다 그래요. 믿어서가 아니라 예식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의 가르침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그 형상이에요. 형상.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마리아와 성인들의 형상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조그만 이렇게 동상 같이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을 교회가 허락합니다. 아직도 교회는 변한, 카톨릭은 변한 게 없죠. 카톨릭에 가면 다 그런 형상들이 있어요. 각 집에 가도 있고. 그리고 그 형상들이 또한 자신을 더 거룩하게 해주는 우상처럼 되어버리고요. 더 나아가면 거기와 연결되어서 십자가도 그런 거예요. 십자가까지도 하나의 형상과 우상처럼 되어버리는. 이런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묵주라든지 가정에서 십자가를 두는 거, 교회 안에 그 십자가의 그 모습들까지도 우상화가 되는 모습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 거룩하게 되는데 가르치는데 잘못된 거룩의 개념이 가장 극치에 달했던 게 뭐냐면 Holy War라고 불리었던 십자군 전쟁이에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시죠? 원래 십자군 전쟁에 처음 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처음에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 이유? 교회의 당시 이전에 그 한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분리가 돼요.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이 분리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 동방교회의 많은 지역이 그 이슬람 교도들한테 점령을 당해요. 특별히 터키족한테 점령을 당하고 기독교 교회의 중요한 장소였던 콘스탄티노플까지 이제 위협을 받게 되자 동방교회가 서방교회한테 도움을 청해요.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서방교회 교황한테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교회 분열을 끝내고 우리가 이제 하나 되자. 이런 식으로 약속된 것에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를 이슬람권에서 건져내고 성지를 탈환하고 예루살렘 이런 거 뺏겼으니까. 그리고 동서방교회가 힘을 합쳐서 다시 하나가 되고 서방교회의 교황이 동방교회까지 다스리는 이런 하나된 교회를 이루자.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교황 아래의 하나됨을 이루자. 이런 걸로 간 거죠. 교황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Holy War,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예루살렘을 탈환해요. 첫 번째 십자군 전쟁에서. 거기까지는 뭐 좋았다? 그런데 그 나머지 십자군 전쟁은 다 실패하고 갈수록 더 타락해져 갔어요.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냐 하면 십자군 전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자체가 죄를 사해주고 거룩하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연옥에 거하는 기간이 짧아진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혹시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점수가 그냥 확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소년 십자군까지 만들었어요. 어린애들까지 모아가지고 아홉 차례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갈수록 이것이 그냥 교황의 어떤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전쟁이었지 명분도 없어지고 타락해져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당시에 이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교회가 행한 가장 큰 죄악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교황이 뭘 만들어 팔았어요. 그게 뭘까요? 면죄부예요. 교황이 면죄부를 만들어 팔아서 이 교회에 돈을 바치면 면죄부를 줄 텐데 그 헌금 자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더 거룩하게 한다고 가르쳤다는 거죠. 사실 그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이잖아요. 그 중에 그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면죄부에 대한 반박이에요. 어떻게 면죄부가 죄를 사해주고 사람을 더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밖에도 유물을 숭배하는 잘못된 그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물이 있는 교회, 더 거룩한 교회로 여겨졌어요.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바티칸 안에 있는 베드로 성 베드로 성당이 굉장히 거룩하게 여겨져요. 왜 그럴까요? 거기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 성인들의 무덤이 있는 곳, 뭐 성인들의 발자취가 있는 곳, 그들이 썼던 어떤 유물이 있는 곳이 더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뭐까지 가냐 하면 성지 순례라는 것까지 생겨나요. 지금 사실 여행사들이 성지 순례라고 이름 붙이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성지 순례가 뭐였냐면 고행이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 땅을 한번 밟고 온다든지 뭐 나사렛 지방을 한번 갔다 온다든지 베들레헴 한번 들렸다 온다든지 하면 그것이 자기를 더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지라고 여겨졌고 그곳에 갔다 오는 고행이 나를 더 거룩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거의 갔다 오면 뭐 성스러운 곳 갔다 온 거예요?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요? 내 믿음이 자라요? 말씀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지순례라는 이름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냥 베들레헴 여행 이름 쓰면 좋겠어요. 나사렛 여행. 뭐 성지순례라 그러면 마치 내가 성스러운 곳에 갔기 때문에 나를 더 거룩하게 해주는 것, 이렇게 여겨지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는 방편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피로, 그분의 보혈과 의로 맘지 않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다는 거죠. 나중에 루터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루터의 개혁은 루터가 개혁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루터는 뭐부터 시작한 걸까요? 뭐 시작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냥 로마서 읽다가 1장 읽다가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이걸 깨닫는 것이 그게 개혁이었어요. 자기 안의 개혁. 그래서 그 당시 잘못 가르쳐있던 교회들한테 95개 딱 내걸고 야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그냥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거죠. 이것을 좀 깊이 우리가 또 말씀을 오늘도 내일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잘못된 거룩의 개념이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거룩의 개념, 복음이 변질되니까 뭐에 가장 큰 문제가 생겼느냐? 예배예요, 예배. 공예배든 개인의 사적인 예배든 예배가 완전히 타락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개인의 타락된 예배에서부터 전체 교회의 타락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예배의 원리가 교회의 전통이나 미신, 행위의 개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걸 가르치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천국 중심이 아니라 사람과 이 세상 중심의 예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의미가 교회가 임의로 자기 멋대로 정한 전통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행하고 느끼는 것에 의해 정의되는 것.
지금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종교개혁은 이 개혁이라는 말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종교개혁은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순결과 하나됨을 지키며 하나님 복음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다섯 가지 오직. 이게 five sola라 그래. sola. 그죠? sola scriptura, sola gloria, sola Christus, sola gracias, sola fide. 이 다섯 가지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요새 교회가 문제가 많죠? 교회들이 막 문제가 많으니까, 막 교회 그렇잖아요. 뭐, 장로들끼리 싸우고, 뭐, 교회 건물 가지고 싸우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싫어요, 이제. 교회 가기도 싫고, 교회 가면 상처만 받아. 그래서 교회가 어떤 움직임을 벌이냐 하면, 이런 것들이 없게 하기 위해 그런 문제를 두었던 요소들을 그냥 없애고 다른 형태의 교회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장로들끼리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개혁이에요?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장로들을 명하세요? 안 명하세요? 명하신다는 거죠. 그 장로의 그 직이 아니면 장로교회가 올바로 다시 회복되는 게 개혁이지 그거 문제 있다고 다 없애자. 이게 개혁이 아니에요. 무슨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원리대로 하자.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더 느끼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원리도 좀 예배해 놓고 이걸 개혁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새로운 방법과 원리를 고안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회죠. 그건 세상의 어떤 회사죠. 우리가 좀 장사 잘 되고 우리 사업 좀 번창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 좀 가져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거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돌아가는 것의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체험을 입고 내가 뭐 감정적으로 좋아지는 나를 엔터테인해주는 것에 있냐고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저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좋은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예배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의로움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한 겁니다. 거기에 내가 뭘 더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 예수님만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개혁은 그 당시에 1500년도에 있었던 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는 개혁이 필요한가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reforming church, reforming congregation으로 자라가야 돼요. 개혁하는 교회로 자라가야 됩니다. 진리 복음을 붙들고 싸워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와 자기 성도가, 자기 자녀가 드리는 예배의 타락을 그저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중세교회 때에는 종교개혁을 통해 다시 돌이키게 하셨고 교회 역사를 보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진리복음으로 회복되고 참예배를 지키는 성도와 교회를 늘 남겨두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개혁이란 그 당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도 개혁하는 교회로 성도로 자라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우리가 항상 돌이키고 가야 돼. 회복의 내용이라는 것. 여기 할 말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오늘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는 지금도 많은 교회의 현실이 일어나는 현실이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역사는 항상 반복돼요. 항상 교회는 타락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또 회복시켜주시면 또 타락하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죄성도 변하지 않습니다. 행위 중심의 교리가 팽배해지면 당연히 예배도 사람 중심으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예배의 타락. 지금도 우리가 예배의 타락에서 그 단적인 예를 보는 건 뭐죠? 우리가 영어로 하면 Seeker Sensitive Worship이라고 부르죠. 이 구도자 예배? 뭐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열린 예배? 그 원리가 어디서 온 거예요? 제가 그때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다 드렸죠. 그 열린 예배의 원리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자체만 보면 아 뭐 찬양 많고 그냥 말씀 조금 하고 뭐가 그렇게 문제야. 그런데 그것이 시작된 원리를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을 따랐다는 거죠. 설베이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울로크릭 처치, 세르백 처치에서 동네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어떤 교회, 어떤 예배, 어떤 목사, 어떤 교회 방침 원하느냐. 그거 해가지고 설베이 해가지고 만든 게 열린 예배의 원리잖아요. 아 말씀 너무 긴 거 싫고 찬양을 좀 많이 해주고 아 우리 간증 좀 들어가면 어떻고 뭐 꼭 주일만 예배해야 되나 다른 날 좀 저녁에 만들어주면 우리 주말에 남들처럼 놀러도 가고 아 목사 꼭 왜 양복 입어야 되나 청바지 좀 입고 나고 우리 좀 캐주얼 같이 캘리포니아는 또 이런 날씨인데 좀 스리퍼 끼고 나면 안 되나 뭐 이런 모든 것들에서 사람들의 썰배를 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 원리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다 가진 생각이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원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뭘가 우리를 지켜줄 거냐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나 누구나 다 가지는 이 생각들을 내 소견대로 가려고 하는 이 생각들을 뭐가 지켜줄 거냐고요. 하나님 복음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Reforming Church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개혁을 우리가 부르짖어도 새로운 것, 더 인간을 기쁘게 하는 현대식 방법 아니면은 첨단 시설 사용하는 거 우리 교회는 제일 늦어요. 맨날 이거 하는 것도 뭐 하나이고 비디오 카메라 하나 설치하는 것도 지금 제일 늦어요 항상.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개혁이냐고요.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오로지 예수님 붙들고 정말 주신 천국의 축복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타락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한 사람의 타락이 번져가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정말 석세스풀한 미니스트리를 하는지 네, 사단이 그냥 한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것이 온 교회의 타락으로 번져가게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방법으로 이 교회를 개혁하신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의 안에서의 개혁이 전체 교회의 개혁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하면 항상 손가락질만 한다고요. 세상에 교회들이 왜 저래? 바뀌어야지.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누구부터 개혁이 돼야 될까요? 누구 안에서부터 복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누구 안에서부터 복음의 불꽃이 타야 될까요? 우리 자신이에요. 거기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개혁될 때에 거기서부터 불꽃이 번져나가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 우리가 알지만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이 개인 성도의 삶에서의 복음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내가 가정의 회복을 원한다. 이 교회가 좀 더 회복되길 원한다. 그러면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자신부터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우리 자신부터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해주세요. 이 복음이 정말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처럼 확신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복음이 기쁘고 내가 그 안에서 건강한 성도로 서게 해주세요. 거기가 시작이에요. 그것부터 기도해야 돼요. 종교개혁의 시발점에 있던 루터. 루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할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동안 수도 없이 읽었던 로마서가 그 당시에는 눈이 가려서 보이질 않았는데 로마서 밤에 한 구절 읽다가 1장 17절에 그거 한 구절 깨달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중세교회가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복음이 변질되어서 예배가 타락한 암흑의 시대였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교회를 지키셨고 회복시키셨는가? 말씀의 힘으로 이루사. 세상의 힘과 지혜로 타락했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부족하고 미련한 자 하나를 교회 안에 일으키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거짓 가르침과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정말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생각나시나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지키시고 회복해 가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사단은 세상에 강하고 힘 있는 자들로 그걸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비천하고 힘 없는 자 하나를 통해 자기 교회를 회복해 가십니다. 보잘것없는 한 개인 성도의 믿음의 회복이 전체 교회의 회복으로 이뤄가게 하세요. 비천한 성도의 마음의 개혁이 전체 교회의 개혁으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뭘 엄청나게 루터가 새로운 걸 배운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의 가장 간단 명료한 내용입니다. 아, 의는 하나님이 받으신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구나. 그거 하나였어요. 뭐 엄청나게 새롭게 막 이렇게 풀리고 말씀이 저렇게 풀리고 어마어마한 거를 얻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간단 명료한 복음의 확신이 종교교육의 시작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돌아서고 반대해도 이 확신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믿음의 불꽃이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활활 이 개혁을 타오르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어요. 종교개혁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역사가 다 그래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들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루터도 캘빈도 내일도 보겠지만 영웅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니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 사도들, 그 내일도 그 사도행전 보겠지만 야, 저 무식한 어부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전하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겨내질 못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또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루터와 칼빈의 삶을 보아도 절대 그들이 먼저 종교개혁을 하려고 어떤 운동을 벌인 것이 아니었어요. 루터가 성경구절 읽다가 깨달은 것부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논쟁을 시작한 것이 그 시작점에 있었죠. 칼빈이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칼빈은 성격상 종교개혁에 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책이나 쓰려던 목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개혁을 위해 몰아가세요. 다 보잘것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진리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처음에만 믿었을 때 이런 거 깨달아주면 그냥 싸우게 되고 막 전할 수 없게 되고 그때마다 매 순간순간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만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온 세상과 타락한 교회가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믿음의 확신은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에 뭐 많은 문제들을 보고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이 문제가 아닐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는 이 복음의 확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확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확신, 천국 소망을 가진 이 확신 위에 서 있는가? 그러면 이겨낼 자가 없어요. 여기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개혁을 외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안의 개혁, 이 교회 안의 개혁, 내 형제만 개혁해라 개혁해라 그래서 개혁이 되지 않아요. 내가 개혁이 돼야 이그잼플이 돼서 같이 불꽃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먼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박해가 초대교회 때 같이 교회 밖에서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박해받고 있어요 지금 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아니에요. 타락한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고 순교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박해 속에서 매우 작은 수의 남은 자들이 전한 진리의 불꽃이 전 서방교회로 순식간에 퍼지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스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으로 퍼져나가고요. 성도들이 자유함을 맛보는 거예요. 자기를 얽매였던 사람의 전통, 정죄사역, 거짓 가르침, 심판의 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은혜로 돌아서고 이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일도 보겠지만 내 삶의 개혁이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 진리의 확신에서 든든히 서면 뭐가 설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거기가 시작됨입니다. 시작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싸우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 성도의 그 믿음의 확신이 그리고 올바른 예배의 삶이 퍼져가는 거죠. 가정으로, 교회로 그 불꽃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한 부분 같아요. 개혁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함께 따라와요. 고난과 핍박이 없는 개혁이라는 건 없어요.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종교개혁의 중요한 인물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 못 살펴보고요. 우리가 내일 또 연결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우리가 각 성도의 회복된 삶이 전체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 말씀 안에서 믿음과 예배를 지키며 계속해서 개혁되어가는 성도로 자라가기를 여러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예배하는 삶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루터가 95개 조항을 걸고 진리를 증거했듯이 우리도 올바른 확신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이웃에게도 또 잘못 믿고 있는 분들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지금 우리 연세는 또 누가 있죠?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제일 중요한 대상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의 손주들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로 뭐 하실 거예요? 손주들한테 가르치셔야죠. 야, 예수님만이 내 구원자고 정말 할머니는 천국 각 소망 때문에 너무 기뻐. 손주들한테 영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래서 이 개혁이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에 더 커져가는 이런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다 오늘 너무 길게 또 여기서 끊고요. 이따가 끝나고 이 질문을 갖다가 잠깐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많으시겠지만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